옛말 그런 것 하나 없더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서 온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도 시도하게 되고 개선하게 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직접 체득한 그런 변화가 녹아져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미숙하고 막 찌질하기 그지없던 그런 사람도 시간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성숙해지고 또 넉넉한 사람으로 변해 가더라는 거죠. 그럼 뭐제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모습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진짜 이렇게 손이 막 오그라드는 그런 경험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난다고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이 주는 마법과 같은 도움을 다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더 많이 와박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저처럼 뭐 모태신앙은 뭐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그 의미가 제대로 혹은 새롭게 와닿을 때그 말씀이 얼마나 제 자신을 위로하고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더 와닿는 말씀들이 있죠. 뭐 특히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 그때는 다 잔소리 같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아, 그때 내가 이 말씀에 그 이야기에 좀더귀 기울였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뭐 한참 잘 얘기하다가 막 은혜 받고 다 너무 좋은데 갑자기 약간 좀 맥을 끊듯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절대 하나님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좀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은 그런 거죠. 막 내가 필요하고 절박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와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이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생 때는 그게 잘안 와닿았어요. 아,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왜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다알 텐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아마 굳게 다짐했던 것도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았는데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좀더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좀 잘못을 해도 예전처럼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막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뭐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내가 몸이 좀 편하고 그냥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아,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아침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아침이슬 같은 아침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침이슬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한테 우리가 두드려 맞았지만 돌아가면은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싸매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분이시고 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회개하자는 그런 권면의 말이죠. 근데 이 이제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였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결과 그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과 그런 권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갑시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Your love is like the morning mist, like the early dew that disappears. 아침에 그 물안개라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이슬 같은 경우는 해가 나면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6장에 나타나는 아침 이슬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신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애, 영어로는 your love,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 사랑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은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은 사랑이야. 즉 말로만 하는 사랑이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사랑이야. 그런 신앙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은 입으로만의 사랑이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고난,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고, 겉보기에는 계속해서 종교활동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와 같은 신앙,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종류의 아침 이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인데요. 호세아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마지막 장, 결론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아침 이슬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아침 이슬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너희도 좋을 때는 잠깐 좋은 것처럼 사랑한다 헤헤 거려놓고는 금세 뒤돌았지? 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이야. 지금 돌아오니까 내가 오냐 오냐 받아주고 뭐 조금 도와주고 하겠지만 그리고서 난 돌아서 버릴 거야, 등 돌릴 거야,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침 이슬은 참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침 이슬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 물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오히려 메마르고 비가 없는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백합화도 피고 감람나무도 나무 열매가 열리고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슬은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이슬이 뭐 대단하냐 하지만 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나 또 경험해 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은 뭐 비는 안 왔지만 그냥 잔디만 걸어도 신발이 다 젖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그런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는 이 아침 이슬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메마르고 간조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백합화가 피고 감람 열매가 맺히고 백향목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축복 가운데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대요. 배반했답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아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아, 배고파서 음식 달라고 하는 것이 왜 탐욕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왜? 아,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오면은 막 하나님께 주먹을 들이대고 불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여전히 내 이슈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차하면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더 유익을 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면서 증명해 보이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거 주세요.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인의 삶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바로가 막 분노하고 그 고집 가운데 내어 보내주지 않고 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집트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기적같이 건넜더니 막 3일 길을 가서 겨우 찾은 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도와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하나 둘씩 쌓아가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아,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닥쳐왔지만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까? 이 처음이면 괜찮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보다 그런 하나님보다 내 당장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만 바라보고 그거 해결해 내라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고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영적으로 굶주렸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거죠. 광야가 그들에게는 조금도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농담이 있는데요. 막 너무 이제 이런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조크였습니다. 뭐냐면 이제 돈돈돈 하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BMW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몰고 가다가 언덕에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차가 구른 거예요. BMW가 구른 겁니다. 거기 막 구려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이제 그 파이터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 사람 막 기어 나왔죠. 기어 나와서 이제 보니까 차가 막 굴러가지고 막 다 막 망가져가 있는 겁니다. 보더니 막 이 사람이 오 마이 BMW, 오 마이 BMW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면서 진정하세요. 지금 저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지금 왼팔이 지금 잘려나가가지고 이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저 차가 문제입니까? 아, 그제서야 이제 이걸 본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왼 잘려진 왼팔을 보더니 오 마이 롤렉스, 오 마이 롤렉스 이랬대요. 내 롤렉스 시계에 찬 왼팔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거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농담이겠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거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면 편안함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조금 생기면은 아 이제는 막 행복해지고 그거 조금 없어질 것 같으면은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광야는 저주와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결핍이나 궁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능히 식탁을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에게 이해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쓴물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 여호와 라파이심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쓴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모두가 날 등 돌리고 내 등에다 칼을 꽂고 배신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고 이해되고 경험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친구,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는 분, 아버지와 같은 분, 어머니와 같은 분, 가슴에 품으시는 분, 모든 사람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더라도 그 엄마만큼은 아들을 품에 안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웨이스트할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은 없습니다. 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고 경험되어지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임마누엘, 구원자, 메시아,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죄인의 친구,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평화의 왕,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에 맞는 은혜로, 그때에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의미는 열매 맺는 은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또 날마다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슬은 참 뭐 평범한 거죠. 특별한 절기에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은 특별한 징조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고 아무런 특별성도 없지만 뭐 잔디도 이렇게 말라 있는 것 같지만 밟아보면은 발이 흠뻑 젖는 것처럼 조용히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날마다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속에서의 은혜를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작은 것, 혹은 늘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생활, 은혜의 생활을 할 때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아주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하트맨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에서 Just for Today라고 하는 글이 이제 있습니다. Just for Today, 그냥 단지 오늘만 위해서 오직 오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오늘 나 자신을 나의 나됨에 맞추고 나의 욕망들을 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그것만 생각하겠다. 내가 막 욕망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그것은 내가 잠깐 내려놓겠다. 오직 오늘 나의 영성을 위하여 세 가지로 훈련할 것이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겠고, 두 번째,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 중에서 두 가지를 하겠고, 세 번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오늘은 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오늘 나는 나쁜 습관을 피할 것이다. 왜 내가 이런 것을 피해야 하는지를 내가 오늘 내가 깨달을 것이다. 오직 오늘 서두름과 무책임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것이다. 오직 오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오직 오늘만 이런 곳에 그냥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그 오늘이 다 쌓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과 변화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만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잠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가운데 빈궁이 도둑처럼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온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풍성한 은혜 생활 또 신앙적인 성숙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한번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이어지는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슬처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날마다 먹는 식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가끔씩 하는 외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미국 목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와이프와 사모님과 같이 산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모님이 만들어준 음식 중에서 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또 먹고 싶은 막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는 그런 요리는 그냥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모님이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지만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끼니들이 그 평범한 끼니들이 나로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들어줬다. 내 생명을 유지해줬다 하는 거죠. 가끔씩 그런 뭐 하나님의 은혜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순간들이죠. 하지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내가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영적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있었고 다음주에도 있을 것이죠. 오면 순서도 비슷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하게 만드셨죠. 잠자는 게 중요하니까 매일마다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젠가요 기사를 봤더니 한국에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자게 만드셨죠. 왜?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음식이 중요하니까 하루에도 두 끼, 세 끼씩 계속해서 꼬박꼬박 먹게 하셨고 호흡이 더 중요하니까 몇 초마다 한 번씩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 잠자는 거에 뭐 특별한 게 있고 밥 먹는 거에 뭐가 특별한 게 있고 숨 쉬는 거에 무슨 특별할 것이 있겠습니까? 특별할 것이 없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중요하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은혜는 정기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매일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처럼 아침마다 먹을 양식들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가지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식물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로 전에 10절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는 발로 물댔는데 막 나일강이 너무 풍부하니까 발로 이렇게 첨벙첨벙하면 물이 넘쳐가지고 막 관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쉽게 쉽게 농사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뭡니까? 아, 비가 좀 적게 내리면은 내릴 때 좀 잘 모아놓기라도 잘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흡수해버리는 땅이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는 주어진 환경이 풍성하니까 너희가 그거 기대고 살았지만 내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농사도 못 짓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안 좋은 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 때에 맞게 합당한 은혜와 도우심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땅이라는 거죠. 나의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지옥 같은 곳, 너무나 두렵고 하루하루가 걱정되는 곳일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모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모험 넘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합당한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분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페이스북을 봤더니 영상이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올린 영상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올린 이제 뭔데, 제가 어떤 무슨 글귀를 보고 그냥 안 보려다가 지나가려다가 플레이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물 한 잔을 물컵을 놓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건 다 편집해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물을 마신 이유는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물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unprecedented offer,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하겠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이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란의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란 국토의 96%가 지금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런 지금 통계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전 이란 농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조만간 5천만 명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이주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물이 부족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도 물이 부족한 곳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체 쓰는 그 물의 90%를 다 재활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웨이스트된 워터들을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쓰는데 그게 비율이 90%래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너무 착박하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을 사용하는 법, 비를 모아서 사용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마을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노하우를 당신들과 나누겠다. 근데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란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웹사이트에 이란 말로 파르시 랭귀지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모든 노하우들을 거기다가 다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거기 와서 보고 도움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바로 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입장과 자세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부를 때 Death to Israel, Death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렇게 이제 올리기 부르짖기도 하죠. 근데 이제 총리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란의 정부는 우리에게 Death to Israel 하지만 우리는 Life to the people of Iran,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 정치적인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냥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극복했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데 성경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걔네들만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범적인 시범 케이스로 선택하신 건데, 근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착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약점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특별할 수가 아니야. 내가 너를 아침 이슬 같은 사랑으로 잠잠히 또 매일매일 매순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를 향한 아침 이슬 같은 너희의 사랑,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사랑 내버리고 나에게 나와서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 것이고 땅에 때를 따라가지고 그 때에 합당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나누어 줄지라도 네가 꾸는, 네가 빌리는 그런 위치는 되지 않게 할 거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아침 이슬 같은 그 사랑 잠잠하게 내려주시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만끽하고 바라보고 또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깨닫고 그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